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그 전설의 공연, 코첼라 록 페스티벌의 69년도 공연, 네, 라인업을 소개해드려야겠네요. 뭐, 많은 록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만, 이 코첼라 록 페스티벌은, 예, 뭐, 현재도 존속하고 있는 록 페스티벌입니다. 코첼라 록 페스티벌은, 힙합 뮤지션들하고 락 밴드들을 가리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에미넴이 나오는가 하면 저쪽에서는 이런 식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를 총망라하는 그런 공연인데요. 이 코첼라의 69년도 공연은 69년도 우드스탁이 있던 해거든요. 뭐 우드스탁은 뭐 일방적으로 승자의 권리를 누렸죠. 뭐 영화화되기도 하고 그 기록 필름이니 뭐 라이브 앨범이니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각광을 받은 반면 코첼라 록 페스티벌은 어마무지한 라인업을 동원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당시에는 우드스탁에 비해서 천양 빛을 보지 못했던 자 그러나 코첼라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반면 우드스탁은 한 번 딱 있었던 페스티벌이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우드스탁이라는 이름이 붙은 페스티벌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마무지하죠. 그 3일간 열리는 코첼라의 공연에서 첫날의 헤드라이너는 지미 헨드릭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더 후 그리고 세 번째는 레드제플린인데요. 밑에 가면 글씨가 작아집니다. 글씨가 작아지면서 헤드라이너가 아니고 그거거든요. 그 보통 1년 내내 밴드들이 1년 360일 중에 300일 공연을 하는 그런 서구 시장에서는 세 팀이 한조인데요. 그 헤드라이너가 마지막에 뭐 장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서는 밴드를 저희들은 오프닝 밴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프닝 밴드라는 말 그리고 그 세미파이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두 번째 팀은 이제 조금만 더 인기를 얻으면 바로 그 메인 가수가 돼서 세 번째로 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세 팀 중에서 첫 번째로 쓰는 불과 뭐 몇 곡 안 하고 내려가는 그리고 참 잔인합니다. 그 위에 조명이랑 장치랑 잔뜩 달아놨지 않습니까? 오프닝 밴드 그 첫 팀 있을 때는 조명 한 네 개 켜주나요? 안 켜줍니다. 그 화려하게 보이는 도움들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인 밴드를 돋보이게 해야 되고 그 앞에 서는 밴드들이 그걸 가지고 치사단 얘기 안 합니다. 억울하면 자기네가 메인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밴드가 쓰면 어슴프레한 조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름 핀 조명도 켜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밴드, 메인 밴드가 등장을 하면 레이저 조명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글씨가 작아지면 세미파이널 밴드인데요. 69년도 코첼라의 Doors, CCR, 제니스 조플린, 크로스비 스틸스, 내시 앤 영, 롤링스톤스, 밥 딜런, 크림입니다. 롤링스톤스가 레드제플린에 밀려서 세미파이널을 하고 있는 거 이제 좀 아무래도 그 당시 평가도 좀 심하지 않았느냐라는 뭐 한편으로는 레드제플린의 위상을 보여주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자, 잔챙이들을 보실까요? 이 당시에 파릇파릇한 예삐니들, 데뷔 1, 2년 차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기들, 그리고 대기실에 득달같이 쫓아가서 인사해야 되는 꼬맹이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자, 첫날 작은 글씨가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가 있습니다. 산타나 애기였죠, 애기. 데뷔 2년 차였나요? 이 해에 산타나가요? 지금은 그 후배들 쫙 놓고 있는 아저씨 할아버지입니다만은 마운틴이고요. 제프로 트리 있습니다. 사보이 브라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예, 그 방국에는 날린다는 표현이 있죠. 벨벳 언더그라운드 예 그리고 문제 프로클 하롬이 있습니다. 프로클 하롬은 이 당시 데뷔 2년 차 아니면 3년 차였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이 제가 최근에 딱 한번 방송해드렸죠. 90년대 음악 가기 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음악에 대해서 딱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60년대 말에 슈퍼 밴드들이 거의 결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디퍼플 같은 경우에는 68년 결성 그리고 76년 해체거든요. 74년 해체로 저는 기억했는데 자 그런데 이틀째 꼬맹이 맨 마지막 명단에 디퍼플이 있습니다. 이때가 69년이니까 디퍼플은 세 번째 앨범에서 그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그리고 클래식의 어떤 모티브를 따온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 키보디스트 존 로드 얼마 전에 작곡하신 레스트 인 피스 로드 형 이 쓴 그 에이프릴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앨범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앨범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밴드처럼 헤비메탈 밴드로 탈바꿈을 하면서 보컬리스트 이안 길런이 가입하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런 설이 있죠. 69년도에 코첼라에서 딥퍼플이 겨우 이 정도 레드 제플린의 바로 밑도 아니고 아래 꼬맹이 역할을 한 거에 열받은 딥퍼플이 이제 하드록 노선으로 전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69년에 코첼라였다라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날은요. 그냥 뭐 별로 할 말이 없으면 두 번째 날 잔챙이들 두 번째 날 그래도 세미파이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얘들아 인사해라 하고 있는 게 핑크 플로이드, 제퍼슨 에어플레인, 비비킹하고 척 베리는 좀 그렇죠. 이 서양 사람들은 좀 그래요. 이 장유유서가 없어가지고서 이 변기에 흐르는 액체에도 파도는 있다라는 그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 노인분들을 그 영화에서도 맨 마지막에 엔드 그러고서 그 제일 원로 배우를 다 소개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뺀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말해 요 둘째 날에 출연한 꼬마들 어른 올맨 브라더스 밴드 제임스 브라운 예스 10 years after 있고요 엘빈리 그리고 디퍼플 있고 바닐라 퍼지가 있습니다. 셋째 날에 참 이들의 그 싹수 없음은 그 마일스 데이비스가 롤링스톤 밑에 써있다는 데 대해서 좀 답답하게 나왔지만 막상 이들은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프랭크 자파 앤 머더 오브 인벤션 트래픽 예, 플리트우드 맥, 스티브 밀러, 전부 다 이 당시에 2집 가수들. 우리 표현대로 하면 2집 가수, 3집 가수. 신인은 아니나.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6개월에 한 번씩 앨범을 내는 밴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딥퍼플은 그 6개월에 한 번장 앨범 내는 걸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팀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원인이 됐고요. 이 당시에 꼬박꼬박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었던 게, 어디 문제, 플리트우드 맥이 아니고 누구였더라? 6개월에 한 번씩 정말 착실하게 앨범 낸 사람이 한 4년 앨범 안 낸 저로서는 참 그렇습니다. 데뷔하고 뭐 한 10년 조금 넘는 사이에 앨범 막 20장, 30장씩 발표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날에는 블루 오이스터 컬트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팬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Don't Fear the Reaper나 뭐 이런 노래 보면 전설의 밴드 그리고 Blood, Sweat and Tears가 역시 이때 갓 신인을 벗어난 모습 그리고 레드 제플린 나오는 세 번째 날의 마지막에 그 이름도 거룩한 라비 샹카가 있습니다. 비틀즈와 레드 제플린의 음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직접 영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와서 연주 활동을 하면서 그 영국 뮤지션들이 지금도 그 몽롱한 프레이즈를 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시타 연주자이죠. 스티브 밀러가 이 당시에 신인으로 제임스 테일러는 여기 왜 낀 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 당시 풋풋했던 69년도의 2집 가수 예. 꼬맹이들 노래를 그 당시에 이 밴드들이 이제 형 안녕하세요로 대기실 들어가서 이제 꼬맹이로 듣다는 걸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요탑 10요? 예, 그런 거 비슷한 차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레인보우 노래가 6주 동안 2등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고서 아 그렇구나. 예. 송골매와 레인보우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차이가 없고 우리 선입견 아니 농담이야 그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 당시에 제프로 툴 제스로툴은 아쿠알렁 대표곡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클하롬은 이 화이트 쉐이드 오브 페일이 아예 데뷔곡이기 때문에 네, 뭐 유명한 고스트 스테이션 오늘은 전설의 락 페스티벌 69년도 코첼라 우드스탁의 그늘에 가리워진 비운의 락 페스티벌 포스터를 제가 지금 보면서 포스터에서도 히피 냄새가 팍팍 납니다. 그죠? 69년이니까요. 이 중에서 그 당시에 앞쪽 순서를 장식했던 귀여운 2집, 3집 신인들의 음악을 오늘 한번 들어볼까나 이런 각도로도 얼마나 참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대로 가서 자기 머리 모양에 대해서 툴툴대는 로버트 플랜트의 모습을 백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든가 아주 즐거운 상상이죠. 자 그래서 준비된 노래들은요. 아니 뭐 그렇게 노래 쫙 붙여놓고 집에 가고 안 그럽니다. DJ가 다들 듣고 계신데 지금 노래 틀고 집에 가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디퍼플의 에이프릴 그리고 플리트우드 맥은 바로 그 당시 알바트로스를 부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산타나의 연주로도 익히 알려진 블랙 매직 워먼을 플리트우드 맥이 그때쯤 발표를 했을 겁니다. 스티븐 밀러 밴드가 브레이브 뉴 월드를 발표할 당시에는 저희 고스 식구들이 무척무척 좋아하는 노래인 스티브 밀러 밴드의 Fly Like an Eagle은 발표되기 전이었죠. 디스코의 감각을 받아들이기도 전이고요. 산타나 신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 30살 정도 먹은 뮤지션을 완전 애기 취급하는 보통 뮤지션들의 활동을 저희는 이제 메뚜기 한철, 연예인이 뭐 기껏해야 몇 년 이런 얘기 합니다만 그쪽에서는 뮤지션의 활동 나이를 이제 70세, 80세로 치니까. 문지방만 넘을 수 있다면 음악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자 산타나의 진고 Evil Ways 그리고 마지막 곡은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의 Inside Looking Out의 라이브 버전 준비했는데요. 마크 파너가 10살 때 작곡했대네 12살 때 작곡했네 이런 전설이 붙어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12살 때 마크 파너 만나서 직접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도 껍질의 파괴를 13살 때 써놨다가 나중에 발표했다고 그럴 거를 재즈카페는 9살 때 만들었고 해계소 소년에게는 11살? 라젠카 세이버스가 의외로 18살 아이 참 창피해라 이럴 걸 야 예, 노래 틀어서 집에 안 갑니다. 오늘 음악 계속 듣고 계시면은요, 40분경에 여러분들께 제가, 뭐랄까, 전율? 모고리 송연? 아니, 그건 공포인가요? 뭐, 거의 경천지 하는 그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코첼라, 락 페스티벌의 마무리 얘기는 또 해야 되고요. 아, 69년도 코첼라 락 페스티벌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그 딥퍼플 탈퇴 이후에 뭐 밴드를 만들기도 하고 기록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팝 뮤직의 그 이야기에서 사라져버린 딥퍼플의 첫 번째 보컬리스트 로드 에번스의 대기실 앞에 늘어붙어서 사생질을 해대며 그러면서 사인을 받았을 것이다. 제가 그 고음이라고는 전혀 올라가지 않아서 아무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이러던 시절에 그 아저씨만 락밴드 중에서 비교적 목소리가 만만하게 낮아서 저 사람도 보컬하는데 나도 해볼까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고마운 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스트 스테이션은요, 1969년에 우드스탁 페스티벌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해 열려서 사실상 라인업은 훨씬 더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우드스탁은 그 지역과 지역까지 전부 다 익히 알려진 아주 가까운 그리고 떠오르는 스타들이 많이 등장했던 데 비해서 이 코첼라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범위 광범한 아티스트가 너무 세서 잊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코첼라 록 페스티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69년도 라인업을 근거로 해서 이들 중에서 파이널도 아니고 세미 파이널도 아니고 오프닝으로 앞에 섰던 아그들에 해당하는 밴드들의 음악들을 틀어본다라는 전제에서 무려 제스로 투 네 뭐 프로콜 하럼 딥퍼플 예스가 이틀째 공연에서 후에 압제하여 신음하면서 오프닝 밴드 했으니까요. 아, 비비킹은 게스트였다는 것 같군요. 지금 맨 보니까. 세 번째 날 레드제플린. 버펄로 스프링필드가 오프닝이었어요. 대단한 스티밀러.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 제임스 타일러가 있고 라비 샹카가 있고요. 거짓말입니다. 낚시죠, 낚시. 하지만 그 거짓말은 뭐라 그럴까요? 선의의 거짓말은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배려하려는 그런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재밌게 해주려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이 있는 거죠. 물론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목소리가 매우 타고난 목소리가 미성과 아름답고 남자 목소리가요. 그리고 목소리 안에 그의 인격이 표시가 나는 진정성이라든가 그 참 정직함 부지런함, 그의 성품이 이렇게 묻어날 때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어요. 이 코첼라 록 페스티벌은 실제로 있는 건데요. 69년도에는 코첼라는 택도 없었죠. 거기는 빙하기 얼음도 녹지 않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69년에는. 그런데 이 록 페스티벌이 뭐 독일에서 하는 건 락앤링 같은 거는 유럽에서 하는 록 페스티벌로는 정말 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대단한 규모가 됐고 일본도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아 여름철에 뭐 락 페스티벌 간다 막 이러고 같이 돈 모으고 텐트 이게 참 우리나라에 없던 일 아닙니까?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팬들끼리 그 축구 팬들이 자기들이 가상 선수 명단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리그하고 막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처럼 요 짜맞추기 놀이 해갖고는 만든 거예요. 만일 이 아티스트들이 69년도에 정말로 한 자리에 이렇게 동원이 가능했다라면, 아, 상상하기 싫군요. 그렇습니다. 낚시입니다. 낚시. 코첼라 록 페스티벌은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69년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래서 이게요, 포스터도 이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글씨 몇 개만 이렇게 딱 심플해갖고, 아, 맞다. 누구 사진을 붙이겠어, 이 라인업에. 69년이면 좀 더 히피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뭐, 예, 이런 포스터인데, 이게 이제 시리즈로 이 낚시가 돼갖고, 70년 것도 있고, 71년 거 있고, 막, 몇 년도 것까지 있더라? 이거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걸요? 뭐, 한 2030년 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012년도 코첼라 라인업 나올 겁니다. 거기 뭐, 뭐 메탈리카 올라가 있고 뭐 그렇겠죠 뭐. 보시라. 아, 그 진짜로 이때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2013년 코첼라에는 싸이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어허허. 자, 이 락 팬들이 타임머신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이 이 제목이 낚시지 않습니까? 락 팬들이 타임머신이 필요하다. 왜 69년도에는 이 정도 밴드들 공연 페스티벌 보면 놀았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갸웃갸웃하게 되죠. 아무리 그 변기에 담겨있는 액체에 파도가 없는 분들이지만, 비비킹, 척베리. 비비킹도, 아, 저 당시 할아버지가 아니었잖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그, 여기 열거하는 순서에도 반드시 등치별로 열거하는 게 아니고, 그 연배? 네, 이런 순서들이 보통 있거든요. 이 포스터는 이제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서. 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WBIN815 아이디를 쓰고 있는 삐삐빈 씨입니다. 예, 저희가 아무리 실명공개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름 석자 다 밝히기는 부담스럽고요. 예, 모모빈 씨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하루를 제가 완전히 즐겁게 아주 방송을 하게 해주신 사연, 네, 감사드리면서. 자, 상품 드리겠습니다, 상품. 상품은요, 제가 방금 먹다가 남긴 핑크 레모네이드 반병. 완전히 그, 마신 부분은 다 청소해서 드립니다. 격렬한 작곡 활동 뒤에 저 다한증이지 않습니까? 땀에 젖은 제 손으로 많이 많이 주물러서 저와 그 제 신체에 한때 일부가 돼 있었던 다슨 라이터 20개의 세트 칼라별로 제가,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면 되지,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저의 체취가 흠뻑 배어 있는 어떤 물건입니다라고 제가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아이템 A-17 분류번호 아이템 A-17, 저희 체취가 흠뻑 빼어있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97년도에 넥스트의 해체 공연, 에서 오프닝에서부터, 그러니까 첫 의상으로 쓰였던 저의 무대 의상, 제가 무대 의상 중에서 제가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것만 딱 10개 남겨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거창한, 그리고 넥스트 역사상 최대 제작비가 들었던 무대 의상, 그리고 제가 4년간 사용한, 남들은 왜 저렇게 중고품 내는 그런 거, 제가 집 나올 때 우리 집 애기들이 아빠 나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 그러면서 물건 하나씩 주거든요. 누가 그걸 가르친 건 아닌데, 자기 손때가 이렇게 묻어있는 제일 가장 오래 가지고 놀 물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탁 아빠를 주면 자기가 가장 데미지가, 나 그거 없다, 이러고 제일 힘들어지는 물건을 주기 때문에 가장 낡은 물건을 제가 받게 되는 겁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저라고 생각하고 같이 지내주세요. 제가 4년간 사용해서 한쪽만 나오는 고급 이어폰, 그리고 저와 격렬한 접촉과 부비부비를 수도 없이 나누었으며, 저의 타액, 야해. 저의 타액으로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장아찌가 되어 있는 제가 장아찌 타액 장아찌 죄송합니다. 아니 이 뒤에 하려던 얘기를 먼저 했으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느껴지지가 않을 텐데 죄송합니다. 방송의 품위가 좀 없어졌네요. 제가 고3 때 쓰던 맨투맨 영어 참고서 3권 제가 1, 2권은 뭐 펴보지도 않았고요. 4, 5권은 안 샀고요. 3권은 졸업할 때까지 배구 잤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냈던 앨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화가는 원래 오리지널 작품 자기가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이고 나머지가 전부 복제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뮤지션의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원래 녹음을 해서 마스터 테이프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 그게 이제 작품이고요. 그걸 복사해서 CD니, DVD니, 우리 파일이니 이런 걸 듣는 건데. 그래서 공정이 맞춰지고 나서 완성된 음악을 처음으로 딱 들을 수 있는 형태가 되었던 그 마스터 테이프라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아마 처음 구경하시는 케이스의 형태일 건데, 그 당시에 막 메모들 같은 막 난리 막 이런 적혀 있고 막 그렇습니다. 크롬스테크노웍스의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의 세 번째 본. 그리고 최신 3D 안경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극장에서 어렵게 숨겨가지고 가지고 왔더니 가지고 와도 되는 거라면서요. 한쪽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해철 단독 공연 혹은 넥스트 공연의 향후 12회의 공연 동안 VIP 좌석의 두 자리를 가장 먼저 고를 수 있는 올마이티 슈퍼패스, 그리고 저와 밴드 대기실 VIP 라운지에 한 명의 친구를 동반해서 그 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플러스 원 패스. 그러니까 12회분의 플러스 원 패스와 12회분의 올마이티 슈퍼패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사연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디선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겠죠. 그 뭡니까, 청취자들에게 버림받은 나약한 DJ가 라디오 방송을 할 경우에 에너지가 모자라서 다음 날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날 방송이 끊임없이 맴돈다는 그 전설의 라디오 블랙홀. 그 생각을 제가 요즘 계속 했더니, 왜그 생각을 제가 요즘 계속 하죠? 그리고 지금, 아우, 괜히 이 특집에서 경박하게 90년대 음악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연 감사해요.